이제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립니다. 공동체라는 말을 떠올리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너와 나가 개인으로 있는 게 아니고 너와 나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은 홀로 뚝 떨어져 있는 외딴 섬이 아니고 물 밑에 대륙붕으로 연결이 되어서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섬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인생들의 삶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홀로 외따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공동체를 그래서 만들어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으로 한반도에서 운명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민족은 내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라고 부르고 내 식구가 아닌 우리 식구라 부르고 내 남편이 아닌 우리 남편, 내 아내가 있는 아닌 우리 아내. 미국 사람은 아주 이상하게 듣지만은 아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러면 이상한데 우리는 전혀 이상하지 않고 왜 공동체니까. 그리고 내 집이 아닌 우리 집. 우리는 이 처음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 간에 공통점이 무엇일까를 찾는 데서부터 만남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씨를 싹 들어보면 고향이 어딘지를 묻습니다.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면 고향이 전라도입니까? 경상도 사투리 나오면 경산도입니까? 또 충청도 해시우 그러면 충청도인가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고향이 같으면 뭐가요? 지연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고향이 다르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학연으로 넘어갑니다. 혹시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대학이 일치가 안 하네요. 그럼 어디? 고등학교로 내려갑니다.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일치가 안 해요. 그 다음 중학교로. 그 다음 초등학교.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내려가요? 유치원 어디 다녔냐고. 아, 근데 이게 유치원까지 일치를 안 하네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갈까요? 어느 백화점 다니셨나요? 압구정에 있는 현대백화점을 다녔는지 롯데백화점을 나갔는지 이를 딱 마주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아 나도 현대백화점 다녔어요. 그러면 백화점 동아리, 백화점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어른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애들도 그래요. 제가 사무실에 사탕을 비치해놓고 있어서 그리고 뭐예요? 또 사워 패치 있어서 애들이 두 명, 세 명씩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뭘 하는 줄 아세요? 첫 녀석이 세 개를 딱 선택을 하면 뒤에 오는 녀석이 같은 동아리니까 뭘 가졌어? 그거를 선택해요. 야, 그거 딴 거 맛있는 건데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된대요. 동아리, 동아리. 이게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자, 캠년장 교회.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나요? 학연 공동체인가요? 아니에요. 달라요. 지연 공동체인가요? 달라요. 혈연 공동체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너와 나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 예수께서 없었다면 너와 내가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예수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한 동아리로, 한 공동체로 묶여졌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공동체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은 혈연 공동체로 알고 있어요. 혈연 공동체 아닙니다. 물론 야곱의 열두 지파에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지만은 혈연 공동체 아닙니다. 거기에 잡족속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무슨 공동체로 만들어져요? 야훼, 여호와를 믿는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구약시대 주전 5세기경의 사람들이 구름같이 예루살렘 성문에 모였습니다. 주전 5세기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2500년 전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문이 10개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문의 특성을 나타내듯이 따로따로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마문, 그 말이 들어오는 문, 양문, 양을 거래하는 장소, 또 어문, 물고기, 갈릴리의 물고기를 잡아다 거래하는 장소, 어문, 골짜기 문, 그 분문 등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워터게이트, 이건 뭐겠어요? 수문입니다. 수문. 길쭉한 예루살렘 동쪽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문입니다. 문에는 광장이 있어요. 물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문이라 불렀겠지요. 이 수문 광장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7월 첫째 날이니까, 일곱째 달 첫째 날이니까 유대인 원력으로는 새해 첫날입니다. 대략 태양력으로는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어느 한 시점입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며칠 후에 수문의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인도하는 부흥 집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도인 예루살렘 워터 게이트에서 일어난 부흥을 보면서 참된 부흥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그 부흥이 우리 캠년장 교회에도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이 보스턴 땅에 수많은 교회들에게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조국교회인 한국교회에도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선 이 부흥,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한번 짚어서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부흥 그러면 교회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때로 몰려들어 있는 이거를 부흥으로 생각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표면적인 부흥입니다. 참된 부흥은 영혼이 다시 사는 게 부흥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사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걸 영적인 부흥이라 부릅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생할 때 하늘로부터 뭘 받아요? 새 생명을 받습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라 부릅니다. 요 핫딱거린 이 생명 말고요. 요거는 창조된 생명입니다. 그러나 중생할 때 주어지는 그 생명은 창조된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거는 창조된 게 아니에요. 이걸 영적인 생명이라 부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들 속에 예수 영접함으로 들어와 있지만은 세상 때문에 그리고 죄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활동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쭉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간다.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을 느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새 은혜 부어주심으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무기력하게 무너져가고 힘을 잃어가고 죽음으로 내려가던 우리의 영혼들이 힘을 다시 얻어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시편 85편 6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기뻐하겠다 이 소리지요. 서리법이에요. 서리법.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뻐하게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안 기쁘신 분들은 지금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내려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주님 기쁘십니까? 여러분 영혼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기쁘면 이 자리에서. 하박국 3장 2절에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자, 여기 부흥케 해달라는 말과 조금 전에 인용한 시편 85편 6절에 다시 살게 해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달리 번역을 했어요. 산다는 히브리어 동사 하야라는 이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똑같은 동사예요. 예언자 하박국도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기도했습니다. 참된 부흥, 영적인 부흥은 영혼이 다시 사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들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뭐 내 영혼, 이게 부흥입니다. 교회 모든 지체들 하나하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이 교회 규모가 커지고 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람직한 부흥이 되지 못합니다. 참된 부흥은 개개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 결과로 교회가 외면적으로 수적으로 커지는 일입니다. 이게 건강한 부흥입니다. 주전 444년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타임머신을 타고 2500년 전으로 말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회중들은 울었고 큰 슬픔에 잠겼고 근심했습니다. 그들은 강단에서 낭독되어서 해석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8절, 9절, 상반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9절 하반절에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 곧 안식일 주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 중반절에도 이날은 주의 성일 안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날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달아 알고서 마음을 찢고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힘써야 합니다. 회개 운동이 성령 운동입니다. 성령 운동하면서 신비 체험 또 은사, 성령 신비 은사 체험 이거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 운동은 뭐예요?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은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백성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우리 주님도 그렇게 외쳤고 세례요한도 그러했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부단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운동이 회개 운동이고 성령 운동입니다. 이것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운동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시 사는 생명 운동입니다.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만이 성령 운동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성령 운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령 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는 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귀, 심령의 귀로 듣는 사람들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면서 통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그렇게 통회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령을 어루만지면서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을 때 또 뭐가 나요? 눈물이 나옵니다. 위로할 때 기쁨의 눈물 말입니다. 애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눈물, 기쁨의 눈물. 엄마가 우네 슬퍼? 아니야 기뻐. 이해를 못해요. 성도는 두 가지의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하나는 회개의 눈물이고 또 하나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이 두 눈물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매일매일 흘러야 할 눈물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길만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워터게이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방법 찾아서 알고 그 방법대로 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수문앞 광장이 눈물바다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점과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영혼이 다시 사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수문앞 광장에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었습니다. 강단 위에 학사 에스라, 즉 에스라 목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는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강단 위에 펴서 올려놓았습니다. 8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하여서 백성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서 히브리어로 선포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인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한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울었다.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학사 에스라를 통해 주어지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백성들이 통회했습니다.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아람어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적용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강단 위에서 말씀 사역자가 영을 실어서 선포하는 말씀이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영혼을 살려냅니다. 강단 위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부단히 강단 위에서는 죄에 대한 예리한 지적이 있어야 하고,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해야 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자는 살겠거니와 회개한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강단 위에서는 세상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 아닙니다. 강단 위에는 고상한 철학과 문학이 전해지는 곳이 아닙니다. 강단은 강단 위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이 자리,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주의 말씀이 바르게 강단에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은 허공을 때릴 뿐입니다. 그런데 수문앞 광장에 모인 구약의 백성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심령이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심령이 얼마나 비어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깊이가 다르겠지요. 수문앞 광장에 모인 이들의 영적인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저들은 총독인 느헤미야의 지도하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걸렸어요? 52일 동안.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거 다시 쌓는데 느헤미야의 지도를 받아서 52일 만에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시간과 물질과 온 에너지를 다 투여해서 밤잠 자지 않고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성벽을 쌓는 일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무엇 하려고 말입니까? 아, 이 정도 되면 뭐 해도 되겠어요? 축제. 축제도 되나요? 큰 프로젝트를 끝냈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서 몇 달, 몇 년 프로젝트를 온 밤잠 안 자가면서 몇 달 동안에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축제 할 수 있잖아요. 쉬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프로젝트 끝냈다고 죽을상 하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나요? 기뻐하잖아요. 끝내고 나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했어요? 학기 마치고 페이퍼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룰루랄라 일주일 동안 놀잖아요. 보통 안 노나요? 보통 그래요. 이게 세상인데. 이 백성들도 그거 하려고 왔나요? 52일 만에 끝냈는데 이제 뭐 포도주 그 다음에 양고기 뭐 소고기 갖다 놓고 축제 벌이려고 모였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쳤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위축되고 죽어가고 있던 자신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현상 잘 경험하잖아요. 학교일이나 직장인이나 이거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건 뭡니까? 기쁨도 찾아오지만은 또 하나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심령이 비어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거 정신없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일을 이룬 다음에는 정점에 서서 기뻐하는 것 잠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온 정열을 다 바쳤던가 하면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허전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담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말한 다음에는 말했기 때문에 기쁨이 잠깐 찾아오지만 그 다음에는 뭐가 찾아와요?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그 부분이 메꾸어져야 진짜 기뻐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안 채워지면 심령이 계속 메말라집니다. 심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어 갑니다. 심령이 죽어갑니다. 이 만족감, 하나님이 인생들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사실 유전인자 속에 그렇게 그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일을 성공해도 이 허전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52일 만에 완성했지만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이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학사 이스라엘을 통해서 부흥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비어있는 자기의 심령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태도가 얼마나 진지했어요? 그들은 몇 시간 들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마도 좋기 6시간은 되고도 남습니다. 무려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집중하여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서 있었어요. 우리 역협년장교회 한 시간 동안 서서 예배드리라고 하면 나 자빠질 거예요. 6시간 동안 이래요. 얼마나 가슴이 갈급했던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꿇어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이 와닿을 때 그 말씀이 와닿거든 큰 소리로 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소리로 기어드는 소리로 하지 말고요. 큰 소리로 아멘 해도 받아 안 받습니다. 찬양 부르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거든 손들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갈급해져 있는 우들의 심령 속에 하늘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면 그런 목마름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캠년장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그거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찾아 나오기 위해서는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참된 부흥은 영혼이 다시 사는 일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구약의 백성들은 울고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뜻대로 살지 못해서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동안 주님이 만져주셔서 이렇게 위로를 받았고 새 힘을 다시금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까? 오늘 본문 말씀 두 가지 사실.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강단 위에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김 목사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해석될 수 있게끔 삶에 바르게 적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충족돼야 할 다른 조건은 회중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야 됩니다.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단 위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심령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눈 감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말없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와닿는 그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여서 내 영혼이 이 시간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